요서 21장 27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레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두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분배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들 또 상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지껏 말씀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읍들을 주었는지 숫자, 위치,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레위 지파가 어떤 성읍을 받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므랄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서 아론이 태어났었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레위가 받은 성읍을 계산하면서 처음에는 제사장이 받은 성읍, 그 다음엔 고핫이 받은 성읍들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게르손 자손이 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 지역, 동쪽 지역을 보면 북쪽, 중부, 남부가 있는데 북쪽 지역을 므낫세 절반 지파가 받았거든요. 그 므낫세 절반 지파가 받은 북쪽 지역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에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누면 가나안의 맨 꼭대기에 해당하는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성읍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관련되어 있는 북쪽과 관련되는 성읍들이 쭉 열거가 돼서 나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레위 자손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요단 동쪽 지역에서 받은 거예요.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두었으니 두 성읍이요. 요단 동쪽에는 므낫세 절반 지파에서는 두 개의 성읍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성읍 숫자만 놓고 보면 두 개밖에 안 내놨어 이럴 수도 있지만 므낫세 지파는 절반 절반 나누어서 가나안에서도 북쪽에서 므낫세 지파, 요단 동쪽에서도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차지했던 므낫세 절반 지파에서 두 개, 또 요단 동쪽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절반 지파 두 개,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네 개의 성읍을 내놓은 거죠. 그 숫자만 놓고 보면 평균치를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 지파가 모두 48개를 받는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니까 지파별로 네 개씩 내놓은 평균치가 되죠. 그런데 땅을 받았던 분량을 놓고 보면 므낫세 지파는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아서 상당히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내놓은 성읍은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준과 원칙을 명령을 하실 때에 자신들이 많은 땅을 받으면 많이 내놓고 적은 땅을 받으면 적게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원칙이 부합하지 않는 그런 걸맞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므낫세 지파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만 하는 그 기본도 사실은 잘 맞추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므낫세 절반 지파가 내놓은 성읍이 두 개였는데 첫 번째 성읍이 바산 골란이고 두 번째 성읍은 부에스드라입니다. 이 부에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만 한 번 등장하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름이 많이 익숙한 곳이 바산 골란인데 바산이 곧 골란이고 골란이 곧 바산입니다. 오늘날에도 골란은 골란 고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골란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곳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주로 등장하는 건 언제 등장하냐면 이곳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초원지대여서 가축들을 키우기 매우 좋은 그런 좋은 땅이다 해서 흔히 이야기할 때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걸 바산의 암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무 잘 먹어서 살이 포동포동 찐 그런 풍요로움을 바산의 암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야 이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 중에 좋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놓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산 골라는 좋은 땅인데 그곳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으로 내놓았으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비록 숫자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매우 훌륭하게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록은 이러했는데 실제로 레위 지파에게 다 주었는가? 그리고 후대에도 레위지파가 사용했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바산골라는 풍요의 상징으로만 구약성경에 등장할 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사사시대 400년이 끝나면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뭐 사울왕, 다윗왕 이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왕정시대가 다 끝나면 나라가 쪼개졌다가 다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 모든 시대까지 이후에 나오는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기시대 언제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바산골라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를 레위 지파에게 주기는 줬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진짜로 준 게 맞나? 그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살았던 게 맞나? 만약 살았다면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감당했던 적이 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줬던 성읍이 좀 마뜩찮은 아 이게 마음이 참 흡족하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숫자를 놓고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실제로 전개되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놓고 봐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읍들은 이 본문에만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곳들이 많아서 지금 이 게르손 자손이 받았던 성읍들이 실제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을 이제 북부 지역 중에 어디를 주었는지가 쭉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도 맨 꼭대기 지역에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더 위쪽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세 개 지파가 땅들을 분배받았거든요. 28절에 이사갈 지파 중에는 기시온과 목초지, 다브랏과 목초지, 야름과 목초지, 엔간딘과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개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도 평균치를 내놓은 거죠. 네 개의 성읍을 내놨으니까 이건 한편으로 보면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갈 지파는 상대적으로 적은 땅만 분배받았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네 개를 내놨으니까요. 30절에 보면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호 이런 네 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놓았다. 그래서 모두 네 개의 성읍을 내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셀 지파도 별로 이렇게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닙니다. 작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평균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넓은 땅을 받았는데 네 개. 이사갈 지파는 아셀 지파는 조금만 받았는데 또 네 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는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 중에 일부를 므낫세 지파 다른 지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네 개의 성읍을 지금 내놓았으니까 평균치 이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납달리 지파는 맨 북쪽이에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 한못 돌 그리고 가르단 이렇게 세 개의 성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도 보면 납달리 지파가 지금 나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세 개의 지파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넓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숫자는 세 개만 내놓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게르손 자손들이 모두 13개의 성읍과 목초지들을 분배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짧아서 뭐 더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맞닿아 있는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그런 두 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성읍을 내놓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거 보면 당연히 여기 나온 지파들을 내놓았다. 이게 뭐 당연한 내용이죠. 이걸 조금 돌려서 확장해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모두가 다 어느 땅을 분배받았건 어떤 땅을 분배받았건 다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지파들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나오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정복 전쟁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은 유다, 중북부는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했는데 이 유다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닌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부리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러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뭉기적거리고 있을 거냐, 빨리 가서 정복전쟁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못해 정복전쟁을 나선 맨 마지막까지 뭉기적거리고 미루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정복전쟁을 나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땅은 딴 사람들이 다 가졌기 때문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나마 그것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실제로 정복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던 사람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게으른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해도 불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을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도 알기 어려운,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조차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레위인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에 좀 내가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요. 일상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일상생활에서도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주님을 섬기는 의무가 있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별로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레위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읍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성읍을 내놓았는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 내놓은 거거든요. 그들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일상적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신앙이 좋든 나쁘든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지금 이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신앙생활의 의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실까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만 명령하십니다. 더하는 건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가 신앙이 좋아서 더 드리겠다고 하면 뭐 그건 뭐 허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시고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다, 뭐 신앙생활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기본이에요. 기본.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된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조금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라. 성막을 만들 때에도 기본적으로 할당된 양이 있어요. 그건 채워서 내고 그 다음에 더 내겠다고 하는 거, 감사함으로 더 내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나 시간에 있어서나 건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나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는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1년에 한 10번쯤은 주일 예배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1년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나가면서 내가 교회 다녀 그러면 내가 말하는 나도 조금 머쓱하잖아요. 나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절에 가는 건 좀 다릅니다. 내가 불교 믿는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가. 그래도 뭐 불교 신장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르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보통 인정하고 있는 뭐 암묵적인 기준들이 있잖아. 그래도 주일 예배 1년에 52번 그거는 빠지지 않고 나가야 그래야 조금 열심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래도 뭔가 직분을 받을 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기본이고 기초인지 하나님이 부과하신 가장 최저선인지를 잘 헤아려야 되고 그 최저선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신앙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헤아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가 되는 기초적인 모습, 또 직분자에게 요구가 되는 기초적인 모습,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온 지파들, 이사갈, 아셀, 납달 이런 지파들은 신앙생활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이 삶의 형편도 삶의 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예요. 이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 측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 그럼 유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레위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납달리는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긴다. 그럼 납달리에는 하나님이 레위들 안 보내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인의 숫자나 납달리 지파 쪽에 살고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보내셨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레위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이 성읍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분한데 형편도 안 좋은데 이게 성읍을 내놓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곳들에 다 레위인들이 있게 하셨어요. 삶의 형편과 질이 좋은 곳, 부자들이 사는 곳에도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레위인들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숨길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레위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가 어디 가서 살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남쪽이 좋아. 이런다고 남쪽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그래야 좀 성전일도 많지.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가 살 곳을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성읍에서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잠도 조금 자고 힘들게 막 기도하고 막 연과 이러면서 지내다가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이제 순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루터가 중간중간 일기를 쓰면서 놀라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있던 곳은 로마에서 먼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잠을 청하면 수도원에서 재워줍니다. 그러면서 밥을 주는데 밥 자기가 먹던 거랑 비슷한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자꾸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밥이 좋아져. 밥이 좋아지다가 로마 근처에 가니까 수도원에서도 날마다 고기를 줘. 그러니까 루터가 이게 도대체 뭐냐. 로마에서 멀리 있는 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시골 소도시에서는 다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수도사들이 다 그렇게 급욕하고 살고 있는데 로마 가까이 가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목회자들이 참 배 두들겨 가면서 너무 부유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막 분노를 한다고요. 만약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목회자들에게 서울에서 목회하시겠습니까? 섬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섬으로 간다고 스스로 막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명을 받아서 섬으로 가는 사람도 울며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 갑니다. 주님이 보내시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레위인이 필요해요. 일상의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도 레위인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앙이 좋건 일상 생활의 수준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내 형편과 수준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레위들이 선물받는 평균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1등을 하고 부자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1등을 하자 막 그랬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 반에서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반은 1등도 하나님을 섬기고 꼴등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1등도 꼴등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좀 내가 신앙이 떨어져도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 섬기는 기본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납달리에도 레위인들이 살게 하시고 이사갈 지파의 땅에도 레위인들이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요단강 동쪽에도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 이스라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의 처지 형편 우리의 신앙의 높아짐과 낮아짐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